저희 계속해서 그러면 아마겟돈 우리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본 내용이 그 아담이 이 세상에서의 처음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참패를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봤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셔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렇듯이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도 완전한, 즉 영원한 심판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그 영원한 심판을 예표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보면 결국 그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또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 심판이 아니니까 그 심판하시는 중에 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나 또 그것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자의 후손이 이기지만 그 승리는 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는 것이 포함이 된 거. 즉,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여 심판이 내려지는 중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심판을 내렸어도 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그 심판 중에 복음을 전해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그 복음이 주는 그 소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과 이브도 그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인데 예수님인데 그 여자의 후손의 거기에 그분에게 소망을 갖고 그분을 믿고 이제 구원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서부터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밖에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지난번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이 3장 끝까지 보면서 이 아담과 이브의 사건을 이제 끝내고, 다음번부터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는데, 이 아담과 이브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 성경의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그 패턴을 오늘 이제 끝에 가서 저희가 잡고, 이제 노아의 홍수부터 계속해서 그 패턴이 보여지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가, 뭘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가를 이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패턴을 딱 잡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뚜렷해지죠.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저주, 왜 죄를 진그 아담과 이브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16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그 마지막 심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가 일반 저주가 됩니다. 즉,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즉,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받는 저주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먼저, 우리가 19절부터 보면, 여러분이 그 성경을 갖고 계시면 좀 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9절에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저주의 내용이 흙으로 돌아가리니, 즉, 온 인류가 이제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슬픈 건데, 땅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제 땅의 정복을 당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죽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 이 현실을 이렇게 육체적인 죽음으로 예표를 하는 것이죠.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왜? 죄를 졌으니까. 물론 영원한 죽음을 예표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죽으면서 죄인, 왜? 모두 이제 죄인이 된 건데, 그 모든 인류가 죽어야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가면 이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그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죽는 현실에서도 또 소망을 주시죠. 거기에, 안 죽고 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또 나와요. 그게 우리의 이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지금 그이죄 때문에 심판이 내려지지만, 그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까지 항상 소망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도 이 복음을 듣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즉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사실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니죠. 즉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에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 저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걸 보면 이 죄가 계속 내려오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쳐도 죄를 짓니다. 왜? 죄인이니까. 죄에 빠져서 태어나는 거니까. 원죄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죽음이 예표하는 그 영원한 죽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세상 역사가 뭡니까, 이게? 아, 진짜 헛되고 헛된 거죠. 그냥 다 죽고, 즉, 다 지옥 가고, 그냥 끝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지옥 가는데. 에이, 뭐, 인간 승리니,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 모습을 지금 저희가 창세기 3장서부터 미리 보게 되는 건데,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복음의 내용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에게 기쁜 소식도 주어집니다. 어쨌든 이 죽음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그냥 영원히 죽는 거니까. 그런데 이 죽음 전에도, 즉 육체적인 죽음 전에도 이 세상의 삶에는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을 지금 또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3장 16절 상반부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제 그 일반 저주에 이렇게 여자들이 이제 고통 속에서 애를 낳게 되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17절 하반부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는 열심을 내서 수고를 해야 이제 먹고 사는 이런 삶이 됐습니다. 물론 죄짓기 전에도 뭐 일을 안 하고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분명한 거는 무슨 일을 하건 다 성공적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 힘들고 뭐 땀을 흘려야 되는 이런 표현이 필요가 없는 그런 수준에 뭐 하는 것마다 다잘 되는 거죠. 이러던 것이 이제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죠. 18절에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리고 19절 상반부에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겠다. 참 이런 저주인데 이건 일반 저주입니다. 그죠? 왕으로 지금 창조되었는데 그 현실을 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돼버리죠. 이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인간관계에도 아픔과 슬픔이 이제 있다 이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투쟁의 사이가 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합니다. 뭐 세상에 뭐 이혼하는 그런 그 율이 엄청 높아졌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반 저주에 이런 그 관계도 지금 투쟁의 관계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16절 하반부에 보면요. 한국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16절 하반부에 너는, 즉 여자한테 지금 저주를 내리는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4장 7절에 가보시면, 창세기 4장 7절에 그 하반부에 보면은요,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리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면은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이게 우리가 그러면 영어로 하면 it's, 그 죄의 desire is for you.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죄가 너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죄가 너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16절에 써 있거든요. 너가 남편을 원한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죠? 그거를 번역을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뭐가 좀 생각해 보면 뭐 왜 그랬는지 좀, 왜 너가 남편을 원한다 이래놨으니까 이 뜻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죄가 너를 원한다 이 말은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즉 너의 소원은 남편에게 있다, 너의 디자이어는 남편에게 있다, 이 말을 우리가 그 4장 7절에 나오는 그 모습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여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나,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이게 올바로 번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그 문장의 그 뭐예요, 패턴이 그 4장 7절에 나오니까. 그럼 4장 7절에 우리가 이해할 때 뭐 죄가 뭐 너를 사랑한다 그러지만 그 죄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기를 원한다고. 그러나 너는 남자에게 다스림을 당할 거다. 지금 이 뜻이에요. 뭐 그대로 아닙니까? 요즘 뭐 세상에 보면은 뻔하잖아요. 여자들은 다 남자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근데 결국 남자한테 다스리는 받는 그런 모습이라서 지금 뭐 난리들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뭐 난리를 치는 거는 좋아요. 제대로 잘 하자 뭐 이런 건 좋은데, 뭐 하나님의 뜻을 뭐 이렇게 바꾸고 뭐 뭔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이런 모습은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성경에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뭐야 여자의 후손과 그 사탄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이런 것도 이게 뭐 어떻게 뒤집어 보려고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를. 그래갖고 뭐 세상이 그냥 중립인 것 같이 생각을 하게 하고 뭐 원수가 아닌 것 같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여기서도 그 저주가 뭐였냐? 원래 남편과 그 아내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잖아요.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죄짓기 전에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죄짓고 나서 이 남자도 여자 핑계대고 여자도 뭐 이게 서로 원수 사이가 된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주도 여자한테 너가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남편에게 다스림을 당한다. 이게 일일이 한 케이스 한 케이스마다 이렇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역사를 보면 지금 이 모습 아니었습니까? 똑같잖아요, 이 모습과. 그냥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네. 이제 죄 짓기 전과 달리 이 신하같이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즉 독재적인 지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모든 인간의 관계의 조화와 질서가 이 죄로 인해서 이제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과 전쟁의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저주가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헛된 죽음의 역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뭐예요 세상 역사가 결국. 그냥 장례식이죠. 뭐 연속 장례식. 2000년 동안 아니요 2000년은 예수님부터고 처음 창조돼서 끝까지 그냥 장례식 아니에요. 뭐 그것밖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뭐 그래서 휴머니즘이니 뭐 그런 걸로 뭐 사람의 역사를 아주 뭐 좋게 말하려고들 하는데 대학교 가면 그런 거 배우죠. 인간이 승리하고 뭐 엄청난 걸 발굴하고 만들어내고 뭐 결국 뭐예요? 아무 의미도 없다니까요.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 세상, 이 지구가 그냥 큰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중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묻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장례식 행렬에 이게 그냥 엄청 큰 무덤이에요. 이게 세상 역사에 예수님 빠지면. 그걸 뭐 아무리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해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그 존재하는 것에 가치관을 뭔가를 붙여야 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를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너는 너무 네기티브하다 이 말이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왜 이렇게? 아니 근데 예수님 빼놓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 자체가 이게 뭐예요? 이게 죄성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걸 반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게 뭐 당연히 인간들이 하는 일이죠. 죄에 빠진 인간들. 하나님 반대. 근데 이거를 이 세상에 이런 아르구멘트를 내놓으면 반응이 어떻겠어요? 좋은 반응이 절대 안 나오죠. 굉장히 이건 뭐야? 폐쇄적이고 아주 나쁜 생각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또 이해해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는 기쁨이 되는데 뭐냐면 일반 저주기 때문에 즉 영원한 저주가 아니고 일반 저주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일반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저주는 또 일반 은혜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세상은 또 계속이 됩니다. 이렇게 저주가 주어지지만 세상은 또 계속돼요. 인간도 완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버려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구가 불에 타버리지도 않아요. 왜? 일반 저주는 또 일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데 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이제 일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일반 은혜로 역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조차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일반 은혜의 목적은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거라 이 말이죠. 그 외에 사실 다른 역사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즉, 이제 모든 선택된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일반 은혜가 끝납니다. 더 이상 역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아요. 세상은 망합니다. 그럼 일반 역사가 딱 끝나는 걸 보면서, 어? 이 일반 은혜의 일반 역사가 목적이 바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끝나니까. 뭐 다른 뭐 목적을 가지고 계속 또 진행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그게 기분 나쁜 소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뭐 진리는 진리니까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그러지만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죠. 결혼은 계속하여 이루어져 나가고 이제 그 결혼을 통해 인류는 계속될 것을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주였지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아 이게 또 일반 은혜예요. 왜?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일반 은혜지만 또 일반 저주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임신 못하는 일도 있고 유산도 있고 낙태하는 죄도 있고 그러나 아이들이 계속 태어날 것임을 약속하시고 인간은 번성되는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족보는 이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지만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지만 가뭄과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어 모든 하는 일이 헛되고 헛되게 되지만 그러나 인간은 땅을 그 나름대로 정복할 것이고 그리고 땀을 흘려 일함으로 먹을 것을 얻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사회를 이루게 되는 것을 지금 또 약속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장, 창세기 4장을 보면 음악, 예술, 과학, 공업 이런 것이 발전되고 있는 모습도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거기다 쓰는 것도 좀 기분이 좀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신학적인 용어가 일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꼭 구원과 연관해서 쓰고 싶은데 근데 뭐 벌써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 뭐, 역사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다 지금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지금 바꿔봤자, 뭐, 아무, 뭐, 효과가 없죠. 일반 은혜.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반 은혜의 목적은 오직 구원 역사 성취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반 은혜는 또 일반 저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자연적인 재앙과 사회의 그 악과 싸움과 전쟁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아니, 창세기 때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뭐 자꾸 물어요. 일반 저주라니까. 근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아,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힘들 거라고. 땀도 흘려야 되고, 지금 서로 갈등도 있고, 한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정말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상황도 일어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시기 전에는, 즉 선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과 역사를 유지하신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 구원 역사가 성취되기 전에 이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끝나지 않아요. 뭐 옛날에 뭐 UFO가 어쩌고 뭐가 어째서 세상이 망하는 것 같이, 요즘은 또 이 저희 뭐야 이 그 뭐예요? 더운 거. 세상이, 예, 세상이 더워갖고 이제 얼음이 다 녹아서 뭐 세상 전체가 뭐 물에 잠기는 것 같이들 얘기하는데,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 안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자꾸 뭐 물로 세상이 다 잠기고 있다이 소리를 듣냐고요, 우리가. 아, 듣기가 뭐 좋아요? 들으면 그럴듯해요? 저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아, 분명히 안 하신다 그랬는데 왜 전 세계를 또 물로 심판하실 것 같이 얘기하시냐고요. 얘기하냐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했는데 이제 심판은 오직 불로 심판하신, 불로. 즉 성령님의 심판입니다. 이제 진짜 다 죽는 거죠. 물이 아닙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과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간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은혜를 무시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반 은혜도 너무 고맙죠. 왜? 우리가 그런 것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일반 은혜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데 두 가지예요. 즉 일반 은혜 질서로 세상을 주장하고 특별 은혜 질서로 교회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이 다른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일반 은혜 질서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서는 믿지 않으면 멤버로 받지도 않아요. 왜? 특별 은혜 질서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즉 다르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특별 은혜 질서를 막 일반 은혜 질서에 막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되고, 일반 은혜 질서를 특별 은혜로 하고 계시는데, 즉 교회에 갖고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지금 분리해서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아,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어떤 종교건 다 똑같이 대해야죠. 그러나 교회 와서는 안 믿으면 안 받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주장하시는 방법을 지금 벌써 창세기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모든 걸. 아, 근데 뭐 세상에까지 나가서 뭐 십계명을 뭐 법으로 만들어라. 이거는 억지예요. 그 뭐 기독교인들이 또 그걸 또 찬성을 해, 또. 아, 답답해요. 아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를 세상에다 얘기해버리면, 아, 그러면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뒤져졌는데 감옥에 다 집어넣을래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는 일반 은혜 질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죠. 거기에 우리도,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해야죠. 아, 근데 너무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게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니까, 아,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막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을 갖다 핍박을 하는 것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세요, 지금. 일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여. 당연히. 그러나 일반 은혜로 천국을 이루시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일반 은혜를 간접적으로 쓰시고 계시는 거죠. 즉, 일반 은혜 질서로 이 세상을 유지하시면서 특별 은혜 질서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의 이 결론이에요. 구약에서 그런데 또 구약의 그 사건들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천국의 그 질서가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타난 적이 있죠.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 십자가는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거든요. 참으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그 마지막 심판을 진짜로 받으셨어요. 마지막 그 심판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그 마지막 부활의 현실이 증거되는 것. 그러나 그 예수님을 통해 보여진 현실들, 그리고 구약에서 이런 기적들, 이런 것들, 이거는 세상 역사가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세상 역사가 아니에요. 구원 역사지. 천국 역사가 이 세상 역사 속으로 침투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 역사, 세상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날 걸로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성경에 이랬으니까 오늘도 그래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구원 역사는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 역사가 보여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세상 역사에서 또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유일한 역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역사.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꾸 뭐 오늘도 홍해를 갈라달라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자꾸 그 이상한 거 바라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구원 역사와 일반 역사를 이게 분리를 못 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부활 같은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엄청난 사건들이었죠. 천국 역사가 이 세상 역사 속으로 침투가 돼서 잠시 세상의 현실이 우리한테 보여졌으니까. 이제는 오직 말씀으로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왜? 구원 역사는 다 이루어졌어요. 눈에 보이게 성취만 되면 돼요, 이제. 오케이. 다음에 좀더이 얘기를 할수 있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좀, 이게 좀 정확해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뭐, 오순절날 같은, 오순절도 그게 구원 역사 아니에요. 뭐 그런 게왜또 일어나야 되냔 말이에요, 왜?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아니, 뭐 지금도 또 오셔야 돼요? 아, 그 오신 거를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오셨잖아요, 이제. 뭘또 오셔요. 근데 자꾸 우리는 또 오셔야 되고, 또 오셔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어째야 되고. 아이고, 왜 이렇게 이 성경을 이해하는지 난, 아니, 그러니까 뭐 이해성을 안 주시니까 할수 없어도 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고, 아, 오셨네. 그럼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오셨다니까. 그럼 믿으란 말이에요, 오신 걸. 그거 자꾸 또 볼라 그러지 말고. 어쨌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헛되고 헛된 삶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건데, 즉, 이 저주에서, 그 저주가 보여주고 있는 그 완전 저주, 지옥, 거기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 저주를 뒤집으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해상 고통도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창세기 3장에서는 해상 고통이 그 나쁜 걸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또 일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또 애는 태어나지만,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해상 고통을 아주 좋게 얘기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한 생명을 구함으로 그 여자가 그렇게 이 애를 고통으로 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하고 이게 맞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해상 고통이 이게 좋은 거냐고 이제 여자한테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으로 새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진 그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데. 아, 그러면 여러분이, 아, 이게, 그러니까 남자보다 좀더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진짜. 물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뭐 그런 이 체험이 없어도 이해하죠. 그러나, 아, 정말 정말 아프게 애를 낳는데, 생명을 주는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그 현실을 말하고, 이게 지금 사실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주가 이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주를 내리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보면,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 뜻이 뭐냐?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밀어라. 즉, 아담이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믿는 그런 현실이 여기서 증거되죠. 즉, 여자의 후손을 믿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즉,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이죠. 왜? 정녕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기 아내를 산자의 어미라고 딱 이름을 짓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 약속을 지금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제 사탄을 멸망시키고 구원할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믿음이 보여지잖아요, 지금, 여기서.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거는 겁니다. 즉, 이렇게 정녕 죽으리라 해서 생명으로 회복됨이 약속됩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그 주신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담과 이브가 여기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이렇게 하신 후에야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냥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죽 옷을 입혀서 내어 쫓으십니다. 즉,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 회복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뭐예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표 수준입니다. 이제 예수님, 그분이 구약의 그 모든 짐승들이 예표하던 그참 제물로서 이제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걸 예표하는 짐승이, 즉, 가죽 옷이라는 건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즉, 피가 흘려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하여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 물론, 예표 수준. 근데 이렇게 옷을 입히시는 이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옷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우리가 봤죠? 자기들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다 헛된 헛수고였죠. 즉 우리의 노력도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를 세우려는 노력, 이게 다 헛된 것입니다. 즉 수치를 가려보려고 한번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그 나뭇잎으로 가려놓고도 안 가려지니까 숨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리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을 아담과 이브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노력이 이게 알미니안주의인데 이건 다 헛된 겁니다. 제가 이제 다음번 설교에 이제 어떻게 또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먹혀 들어가거든요. 아, 정말 착하게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착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얼마나 악한 것인지 성경이 얘기하죠. 우리는 그걸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하죠. 왜? 아니, 세상 수준에서 얼마나 착해. 근데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다 헛된 것인데 하나님이 옷을 준비하셔서 그 수치를 가려주셔요. 아까 말했듯이 가죽옷이라고 나와요. 즉 동물이 죽었어요. 즉 피가 흘려짐을 여기서부터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이 입혀진다. 이게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결혼을 하면 그 여자를 자기가 입고 있던 옷으로 옷자락으로 이렇게 덮어 그 여자를 덮습니다. 여러분이 그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그 룻한테 이렇게 옷을 덮여주는데 그게 뭐냐? 결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거는 이것도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호세아 2장 19절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면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이 덮여지는 것, 옷감으로 덮여지는 것,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구약에. 성막부터, 성막이 이게 덮여지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하면 우리가 뭐로 덮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현실을 구약서부터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가면은 이제 하얀 옷으로 이렇게 입고 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피로 빨아갖고 뭐 덮여졌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 덮이는 것을 계속 영광으로 지금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아내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담과 이브 창조 때도 이 이브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부인으로 창조를 하세요. 그냥 여자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래 니네 어디 살아봐라 그래갖고 뭐 살다가 오 만났어 오 서로 좋아서 좋아해서 와 결혼합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아담의 부인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새 창조했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부인으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부인이 아닌 상태가 1초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왜? 그렇게 부인으로 창조한 그 현실이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이제 부활이 되는데 그때도 그 육체적인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다시 이제 부활하는 건데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아내로 이제 부활하는 겁니다. 그 아내로서 그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왜 이런 복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하나님의 큰 뜻, 우리의 향한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잔치는 바로 결혼잔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이 복음이냐고요. 아니 지금 죄를 져서 죽어마땅한 인간들을 결국은 이런 엄청난 복음을 주면서 그러고 내쫓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셔갖고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쫓겨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항상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믿으며 살 수 있게 대단한 거죠.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 가면 마지막 절이죠. 3장에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뭐 에덴 동산이 우리 천국 상징인 거 벌써 봤습니다. 천국 상징이기 때문에 쫓겨나야 돼요. 왜? 죄인은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죠. 다 쫓겨나야죠. 그게 사실 지옥 아닙니까? 영혼이 쫓겨나는 게 지옥이죠.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그 에덴 동산이 우리가 성전으로도 봤는데 자기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키던 왕같은 제사장이 이제 죄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지고 회개를 안 하면 교회에서 쫓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죄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을 쫓겨내는 일은 없습니다. 왜? 회개하면 그 용서받는 거니까. 그러나 회개를 안 한다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 죄인이 아니고 죄도 아니다. 이런 건 쫓겨나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에덴 동산세부터 이 쫓겨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요즘 교회는 쫓겨내질 않아요. 물론 뭐 다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쫓아낼 땐 내야죠. 왜?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출교당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 출교를 왜 당합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 그러나 회개를 해야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내놓고 이제 성전 지키는 일을 그룹들에게, 그룹이라 그러면 천사들이죠. 그룹들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그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은 서쪽이고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방향은 동쪽. 그래서 에덴의 동쪽. 뭐 이래갖고 그 영화도 있었죠. 에덴의 동쪽이라 그런 영화. 예. 네.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죄악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왜? 동쪽,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거든요. 그러니 그 쫓겨난 삶이 뭘 상징하겠어요? 그런 거였는데, 뭐, 멋있는 이름이라고 졌는지 몰라도 그게 뭐, 예, 어쨌든. 이제 에덴의 동쪽의 삶은 헛되고 헛된 삶, 죽음의 역사,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삶, 죽음의 그늘 아래의 삶. 이런 모습이 구원 역사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그리고 뭐 에스겔에 나오는 그 뼈들, 그 마른 뼈들, 죽은 뼈들, 뭐 이런 게 다 그렇게 쫓겨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서 쫓겨난 그 에덴의 동쪽의 삶을 지금 계속 보여주죠. 그게 지옥의 현실이 이제 세상식으로 예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봤듯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 옷을 입고 쫓겨납니다. 즉 회복의 표를 가지고 쫓겨납니다. 즉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완전 회복을 소망하며 쫓겨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요. 지금 창세기에서 보여지는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화형검을 통해야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화형검이 뭐냐? 소멸하는 불이죠. 불이에요. 타 죽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나가면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화형검을 지나가야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지나갈 수가 없어요. 다 죽지.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을 보게 되면 성전을 지는데 그 성전 지성소를 질 때 왜 지성소가 뭐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금 상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카텐이 문이 있었는데 문이라는 게 카텐이었죠. 그 카텐에 여기 그룹이 수놓여져 있었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지금 에덴 동산이 그룹이 이 불 화형검이 막고 있는 걸 그걸 지금 하는 건데. 근데 그 참 재밌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카텐이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즉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하신 일로 이제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온다는 거는 죽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심판받으러 나오는 거니까.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이 길을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소멸당하심으로. 즉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의 그 몸이 찢어져서 그 피가 흘려서 그래서 열어놓으신 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제 양심까지 깨끗하게 된 그런 현실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화형검이 우리 하나님 앞 가는 길을 막고 있고 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게 죽는 거다 이런 게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그 지금 창세기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든 그 저주의 모습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 이제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이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으로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죄에 빠진 죄인들은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지금 구약의 사건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현실을 조금 다른 면에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저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라고 예수님이 뭘 이루는가를 미리 보라고 이게 구원 역사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 은혜 언약의 중보자 주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맺으신 언약에서는 언약의 종이었는데, 그러나 은혜 언약에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맺으신 언약은 행위 원리로 이루어졌는데, 은혜 언약은 은혜 원리죠. 하나님 아버지와 맺으신 언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얻으셨는데 은혜 언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로 만들어주셨죠. 이제 은혜의 언약이 구약의 언약들을 통해 계속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아도 보게 되고 아브라함도 보게 되고 모세도 보게 되고 다윗.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예? 노아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근데 이런 구약에 나오는 이런 언약들이 결국 이 은혜의 언약을 계속해서 펼쳐지는,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좀 더 배우게 되는, 그래서 이 사건을 볼 때마다 그 은혜의 언약의 그런 모든 것을 좀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공부하면 다 배우는 거죠. 그러나 하나만 공부해도 그 모습이 조금씩 보여지는 거죠. 이게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여 구약의 언약들을 통해 이렇게 은혜의 언약이 펼쳐지는데, 은혜의 언약 집행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탄과 전쟁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은 사탄에게 있어서는 심판이에요. 왜? 이 성경이 계속 보여지는데 구원하시는 거는 세상을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마지막에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만 오늘 오시면, 그러나 그건 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이런 모습이 계속 구원 역사를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큰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패턴을 계속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 쪽의 대표로는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챔피언이죠. 그렇죠? 그러나 구약에 지금 그 예표 인물들이 많이 나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챔피언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그 적그리스도 예표하는 인간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이기죠. 지금 아담만 졌지 그 다음부터도 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십자가를 통해 사탄을 이기신 것과 적그리스도의 위기 사이의 그 시대입니다. 즉 일반 은혜의 시대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계속 보게 될 텐데 제가 오늘 좀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이 패턴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처음 패턴은 이제 영원한 언약이죠. 즉 예수님과 그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이 언약을 맺고 이제 예수님이 역사에 오셔서 그걸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세 번째는 우리가 중간시대라 이렇게 부르는데, 뭐 아무렇게나 불러도 됩니다. 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들은 아니니까. 중간시대인데 이게 이제 교회시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은혜시대예요. 그렇게 일반의 시대에서 이 안에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죠.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위기가 와요. 이제 우리도 이 교회 시대가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뭐 666이라고 부르는 그 적그리스도가 뭐 벌써 태어났는지 뭐 앞으로 올 것인지 전 세계를 이제 그 인간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위기가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지금 벌써, 그래서 뭐 옛날 히틀러가 저 적그리스도였느니 뭐, 그 좀 이상한 인물이 좀 전 세계에서 좀 유명해지려고 그러면 괜히 이거 붙여놓고 제 아닌가 뭐 이렇게 왔어요, 역사. 근데 뭐,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이제 주장하는 인물이 하나 나타나는데, 제가 볼 때는 뭐전 세계가 뭐 은행이나 이런 게다 하나로 지금 뭉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휘어잡으려면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될거 아니에요? 모든 세상 경제나 은행이 하나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가 손을 잡고 다 그냥 뭐야, 모든 걸 주장할 거 아닙니까? 옛날 같이 그냥 다 이렇게 뿔뿔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뭐 세상이 지금 그원 가버먼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지금. 예, 이제 적그리스도 위기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이제 아마겟돈 모임. 마지막 전쟁을 하는 거죠. 마지막 아마겟돈 모임. 그 마지막 전쟁하고 6번과 7번 뭐 이렇게 합치면 예수님 재림. 즉, 이거는 뭐냐? 심판. 심판. 그 다음에 이제 천국, 즉, 참 아마겟돈. 참 아마겟돈의 성취, 눈에 보이는 성취. 이게 전 역사의 패턴이에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 맺은 그거. 근데 이제 구약이 다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오셔서 이루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 지금 우리죠. 그러다가 이제 적그리스도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끝에 가서, 교회 그 끝에 가서. 그리고는 완전 이제 마지막 전쟁 그런 모습이 있고,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재림하시면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패턴이 이제 우리가 보는 사건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봐도 이 패턴. 아브라함 뭐, 그러니까 뭘 봐도 이제 이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왜? 결국 이거 보여주려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니까. 즉, 예수님께서 뭘 이루시는가,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성경이 쓰여진 거니까.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즉, 그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여기에 지금 속해 있죠. 왜? 예수님 이렇게 한 것도 우리와 관계 있죠. 이렇게 하신 것도 우리랑 관계 있죠. 이것도 우리랑 관계 있죠. 다 우리랑 관계 있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 노아 홍수 때도 적그리스도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패턴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당할 때는 요렇게 되는가? 요렇게 되는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써주신 건 아니지만, 뭐 어떤 인물의 뭐 이름이 누구고 뭐 이런 건 없죠. 그러나 그때 그 전체적인 모습이 어떤 건가? 그때 교회의 모습은 어느 정도 핍박받는 모습인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구약에서 다. 그럼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죠. 저렇게 될 거구나. 저렇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성경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이거 너무 재밌어요. 왜? 내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노아 홍수 패턴을, 이제 노아 홍수를 같이 보면서, 이제 이 패턴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이해는 하셔야 되는데 뭐냐? 예표 수준에서 이 패턴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표 수준에서. 참 모습은 아니죠. 그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여기까지는 참 모습을 보여주셨죠, 벌써. 그러나 여기는 아직 모르죠.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고. 적그리스도 위기도 아직 시작 안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이때 기독교인들이 엄청 핍박받을 것 같거든요. 아직 우리 거기까지는 안 가. 근데 어느 이 세상 어디에는 벌써 간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엄청난 핍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때가 아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뭐 이란이나 중국에 가면 또 이때가 앞에요 거기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늘 밤 오시지 못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일단 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볼 때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할 거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른다. 노아 때 홍수랑 똑같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때 홍수를 보면서 지금 너희들의 현실을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지금 정말 노아 때도 무슨 홍수, 뭐 예수님이 다시 와? 웃기고 있네. 어디 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가 와? 어디? 그런데 왔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 죽으면서까지도 깨달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구절을 통해서 아 노아 홍수를 공부하면은 아 이게 예수님 현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구나. 즉 우리의 현실을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구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이루셨는가를 가르쳐 주시며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의 현실은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그 현실을 보고 믿고 그 현실에 맞추어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